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입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 그러니까 수건을 벗기도 하고 수건을 쓰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32장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하니까 십계명을 깨뜨렸다고요. 그게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두 개의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만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40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있다가 그 십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온 장면입니다. 내려오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임하게 됐지요. 그러면 이 두 돌비를 가져오는데 그거 받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그 큰 은혜를 받고 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그 영광이 이 피부를 뚫고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모세도 자기가 그런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다음에 이 곁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아론도 오고 그 지도자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광채 확 빛나거든요.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35절은 왜 얼굴을 가렸을까? 수건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35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는 여기서는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면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신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까지 하면은 창조 그리고 타락,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 구원의 역사, 곧 구속사가 바로 어디까지 했어요? 여호수아까지 보게 되면은 전체의 구속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표론적으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형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러한 기법과 예언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도가 어디가 나타나냐면은 신명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과 정복에서 정착하는 것까지는 여호수아에 나타나는데 그 후에 이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제 해서 쭉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왕국이 BC 722년에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586년에 또 남쪽이 망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시 BC 538년에 회복이 돼서 돌아오는 것. 예. 그리고 중간 400년의 중간기 시대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기까지 이 내용에 전부 예언되어진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 속에 딱 숨어 있느냐 하면 신명기 속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분량을 가지고 큰 양을 볼 수 있는 이 실력이 있을 때 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구조가 딱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내가 가지고 12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딱 있으면은 천하의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도 저는 그걸 딱딱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해도 우리 젊은 목사님 컴퓨터를 잘하기 때문에 방만으로 얼마든지 잘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뭐예요? 산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틀을 딱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66권을 거기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가 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예를 들면은 제가 12단계를 하겠다면 12단계를 하면서 성경 66권을 그 순간적으로 묵상할 수 있고 거기에 해당된 다른 성경을 딱 보면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도중에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거이지 시간이 뭐 하기 싫어서 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있느냐 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러면 수건으로 가려웠느냐 여기서는 답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그럼 이 광채가 언제 광채가 나게 됐느냐 율법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영광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영광의 광채가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렸을까? 봄으로. 자,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넘겨보세요. 그 내용은 이제 다 알았으니까요. 자, 고린도 후서 3장으로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예. 보면은 13절 우리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답이 딱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면 한마디로 여기가 답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수건을 가렸는데 그 광채는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장차 없어질 것에 그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러냐? 바로 이것을 보고 그 백성들이 실망할까 싶어가지고. 그럼 도대체 그 영광이 없어질 건 뭐냐면은 모세 율법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 율법을 행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모세였단 말이에요. 예. 율법의 직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장차 뭐다 할 것이라고 말이죠. 장차 그 영광은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과 같아요. 밤에 불을 써놓고 있는데 날이 점점 이제 밝아와. 그럼 바깥에다 등불을 놔뒀는데 밝아와가지고 해가 딱 중천에 뜨는데 이거 불을 켜놓으면 누가 이 불 속에서 걸리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질한 사람이나 아니면 머리가 돈 사람이나 와가지고 그 등불 옆에다 놓고 이렇게 읽으려고 그러지. 당신 그럼 뭐다요? 그럼 아니 지금 잘 안 보여서 등불 옆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맛이 갔구나.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나이가 젊었어도 멋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은 뭐라고 그러죠? 크게. 에? 나이가 먹으나 젊으나 뭐 한 거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에? 아따, 건망증 말고. 에? 권사님 뭐라고? 오면 그놈, 요거 좀 벗어보고 이야기해 주라니. 그것도 참 지저분할 때 나는 잘. 그러든가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애기 미친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 이 모세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영광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율법의 영광은 영원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제 메시아관과 잘못된 구원관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잡혔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죠. 그 당시에는 이제 메대와 파사 왕국 그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헬라 왕국으로 바꿔지잖아요. 예. 그 바꿔진 이후에 그때 뭐예요? 알렉산더가 죽게 된 다음에 네 개의 분파의 왕국으로 서게 돼요. 그런데 가장 크게는 저 애굽을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국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저 시리아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 왕국이 셀류쿠스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셀류쿠스 왕조는 어디냐 하면은 저 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쪽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이제 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완전히 유대의 종교를 없애 말살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다가 뭘 세워버리죠?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잘못된 그 이방의 신상을 거기다 세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때부터 뭐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네 개의 파가 생기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바리새파도, 예, 그리고 사두개파도, 또 에세네파 같은 경우도 있고, 열심당원 이렇게 있게 되고. 그러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율법을 믿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관이 잘못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 또 그리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러한 장군 아니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장군이 와서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율법 자체가 그 영광이 영원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아직도 그들에게는 수건이 가리워져 있다. 자, 오늘 지금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구약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행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건 뭐냐? 율법주의잔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못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못 찾아내면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구약 말씀이 깨닫지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약을 설교할 때 인용하는 정도밖에 구약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모세 오경은 전 성경의 가장 골조입니다, 골조. 예.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틀린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왔어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왔는데 촛불과 같고 등불과 같은 이 율법의 빛으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덮어진 이 율법주의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될 수 있을까? 그게 답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답이 14절에서 나왔고 15절에 나왔습니다. 16절, 17절로 우리 거기서 바로 봐봅시다. 14절에서 나왔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 벗겨진다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덮여져 가지고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그래 글자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전후 문맥적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해석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해석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윤리와 도덕적이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과 신약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어디로 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구약 모든 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완전한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예. 그러면 또 하나는 어때요? 이렇게 주께로 돌아가서 벗어지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그럼 무엇에 의해서 이게 벗겨진다 그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때 나타난 것이 그 결과가 뭐냐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지요. 예.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주님을 닮은 자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빛의 사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면서 영광의 영광은 어디예요?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 못 받아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들도 다 구원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것이 됩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세 가지를 갖게 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면서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구약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요 여러분 정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수철 목사님은 산토끼 토끼로 해가지고 그걸 다 외우게 만들고 유튜브에다 지금 내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딱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힘 있어요. 뭐의 힘이냐? 우리 내면 속에는 힘 있게 되어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이 모세는 후세를 위해서 그게 쓴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이걸 왜곡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모세가 그 수건을 가리웠다는 사실은 이 구약의 율법은 영원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온전치 못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장 우리 와보세요. 히브리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한번 7장으로 와보세요. 7장 예,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바로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까이 간다고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예, 8장 8절을 한번 5절 보십니다. 8장 5절. 자,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구약은 이렇게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가지고 모형에는 뭐 이렇게 해서 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림자는 뭐 이렇게 해서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형의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보여지게 만든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딱 해서 하, 성막 자체도 예수님을 이야기했구나. 이거 이번 주일날 제가 이거 해줄 거예요. 예, 성전 자체도 예수님을 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난리가 나버린 거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걸 알게 되면은 구약에서부터 뭘 볼 수 있냐?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쉽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주일학생들에게 그림 공부로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도 잘 가르쳐 줬구나. 이러니 성경을 안다는 것이 이제 재미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진리로 서기 때문에 튼튼해집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교회 예를 들면 어떤 행사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다른 일반적인 이런 그 여러 가지의 그 일 중심으로 해 나가는 교회 서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서지 못합니다. 팍팍 무너지고 큰 교회도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흔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걸 잘 해석을 하면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세워져 버립니다. 저는 이걸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어제도 내 후배하고 1시간 20분인가 내가 전화를 했을 거예요. 형님, 말씀으로 한 교회는 됩니다. 속을 또 팍팍 나갑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이것은 기회 중에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데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은 왜곡된 생각을 내 자신이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왜곡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충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사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걸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구원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 앞장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8장 아닙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싸움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지 사람의 말로는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회의해서 절충을 갖자. 턱도 없는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모여가지고 말로 좀 하면서 이거 타협해가지고 서로 간에 통하고 하자. 여러분, 그럴 때 굉장히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던지고 여러분이 한마디 이렇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끼리 뭘 하게 되느냐. 더 불에다가 휘발유를 던져버리는 격이 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왜곡되게 다 받아들이게 되므로 나한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내 아내하고 관계 속에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부부기 때문에 말로 해서 이걸 해결하자. 결국은 싸움밖에 안 됩니다. 싸움도 어떤 싸움이 되느냐. 당신이 뭘 했는데 과거에는 어쨌는지 이제 이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돼지 밥통에 젖어버리면 막 말겠다가 다 나온 것처럼 그러면은 조금만 이것 하나 해결하려고 말로 해결하려다가 결국은 큰 싸움이 나와서 이혼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럴 때일수록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이선혜 씨 마음 좀 녹여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이게 맞는 것이라면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딱 되면은 끈끈한 관계가 되고 내가 내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걸 내가 잘못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부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더라. 그러면 내 아내도 뭘 이야기하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화합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러한 내용들은 왜곡되게 구원관이 왜곡됐고 메시아관이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이슬람도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저 유대인들도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저들의 마음이 녹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온전히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